EBS 라디오 고전 읽기.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훌륭한 삶을 원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진짜 문제는 훌륭한 삶을 사회 통념에 맞는 삶으로 해석한다는 데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당신이 생각하는 훌륭한 삶은 무엇인가요? 비교하지 마세요. 당신만의 훌륭한 삶을 만드세요. 안녕하세요. EBS 고전 읽기 서혜정입니다. 8월 21일 수요일 인순이의 아버지로 고전 읽기 문을 열었어요. 백운철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백운철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문자로 1등으로 오신 분은 7833번님이시고요.
오늘도 역시.
네, 반디 게시판 1등은 현혜자님이십니다. 네. 우리는 1등까지만 발표합니다.
1등만 기억하니.
네, 그리고 EBS 성우 이민규 씨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에어컨 하나만 켜도 괜찮죠?
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저희가 한꺼풀 꺾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분 모셨습니다. 성우를 꿈꾸는 청년이에요. 임선양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우지방생 임선양입니다.
네. 자, 이 세 분은 어떤 삶이 훌륭한 삶이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임선양 씨, 그 소감, 참여하신 소감 한 말씀 하시면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제가 네. 항상 그 TV에서만 듣던 소리, 라디오에서만 듣던 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네. 바로 이렇게 앞에 계시니까 가슴이 진짜 터져버릴 것 같아요.
목소리 참 좋죠, 민규 씨.
네. 네.
민규 씨랑은 또 다른 톤.
네. 목소리 좋은데.
멋있다. 네. 어떤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이 있겠지만 전 누군가한테 도움을 줄 때 제일 기쁘더라고요.
네. 훌륭한 삶이죠. 네. 네. 민규 씨는 삶? 어때요?
저는 그 아까 인순이 아버지 노래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나중에 제 자식 나면은 그 자식이 저를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요.
훌륭한 삶이죠. 네. 네, 아직 아빠 될 가능성은 안 보이나요?
네,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네, 지금 혹시 아빠가 돼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좋겠어요.
네, 아빠가 될 나이가 됐는데도 아빠가 아직 되지 않고 있는 우리 백운철 씨는 어떤 삶이 훌륭한 삶이라고 생각하세요?
제 깜짝 놀랐다.
저였군요. 훌륭한 삶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본 적이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훌륭한 뭐 이렇게 훌륭하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해본 적은 없고요. 그냥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또한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자기 전에 오늘도 난 행복했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 지금 막 얘기를 하자면 그게 제일 훌륭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 그런 생각을 백운철 씨가 안 하시는지 알아요.
네?
매일매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거든요. 백운철 씨.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매일이 훌륭한데 뭘 굳이 또 훌륭한 삶을 생각하겠어요.
역시 내 고전 읽기를 나와야 했는데 끝났네 이거.
자, 우리 청취자분들이 생각하는 훌륭한 삶도 궁금합니다.
뭐 한번 알아볼까요? 저희
네,
여쭤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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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쭙겠습니다.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함께 나누고 싶은 훌륭한 삶이란 이것이다.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나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으로 올려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또 읽고 사연 전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지 또 말씀드릴게요. 서울 송파구가 주최하고 EBS가 주관하는 제1회 K-스토리 팝 콘테스트가 오늘 11월 8일 서울 올림픽홀에서 개최됩니다. 접수기한은 8월 6일부터 9월 13일까지며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EBS 홈페이지로 접수하시면 되고요. 창작곡의 형식과 장르는 제한이 없으며 가사 내용을 한국의 문화와 이야기에 맞추시면 됩니다. K-팝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알렉산드르 디마의 몽테크리스토 백작 마지막 시간이에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의 신문이 시작됐다. 이름을 묻자 비고는 자신이 카발칸티라는 가명을 썼다고 시인했다. 이어서 그가 1817년 9월 27일에 파리 근교의 오테유에서 태어났다고 대답했을 때 검찰총장의 눈썹이 심하게 꿈틀거렸다.
비고는 실제 이름을 말하시오.
재판장님, 저는 제 본명을 모릅니다. 다만 제 부친의 성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두 눈을 질끈 감은 빌포르의 얼굴이 심하게 경련을 일으켰다.
제 아버지는 검찰총장 빌포르십니다.
순간 법정하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검찰총장은 마치 뒤통수라도 얻어맞은 사람처럼 의자에 꼼짝 않고 앉아있었다. 잠시 후 재판장이 어이없다는 듯 그러나 준엄하게 말했다.
피고는 법정을 모독하지 말라. 예심에서 피고는 이름이 베네데토라고 진술했어.
맞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베네데토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래 오퇴 위에 있던 빌포르시의 별장에서 태어났습니다. 빌포르시가 그곳에 숨겨둔 여인이 저의 생모입니다. 그러나 부친은 제가 태어나자 어머니에게는 제가 죽었다고 말하고 저를 그 별장의 정원에 생매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대로 죽을 운명이 아니었지요.
잠깐! 피고는 그 모든 사정을 어떻게 알았나?
얼마 전 어떤 분이 저를 면회하러 와서 모든 사실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저를 생매장하려던 그 정원에는 한 남자가 몰래 들어와 숨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버지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기에 복수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던 중이었지요. 그는 땅을 파고 상자를 묻은 아버지를 칼로 찔렀습니다. 그리고 보물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그 상자를 파내어 도망쳤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보물이 아니라 갓난아기인 제가 들어있었지요. 저는 그분의 누님 손에서 베네데토라는 이름으로 자랐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사연에 법정안은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재판장은 냉엄한 얼굴로 다시 물었다.
피고는 그대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증거를 댈 수 있는가?
베네데토는 싸늘하게 웃었다.
빌포르시의 저런 모습을 보시고도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하십니까?
그 말에 모두 검찰총장을 바라보았다. 빌포르는 창백해진 얼굴로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하고 있었다.
빌포르 검찰총장! 정신을 차리시오! 그리고 뭔가 말을 하시오!
재판장은 비틀거리며 법정을 나가려는 빌포르에게 소리쳤다. 빌포르는 천천히 돌아서서 말했다.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청년은 제 아들이 맞습니다. 그의 말은 모두 사실입니다.
법정 안에 있던 사람들은 비틀거리며 나가는 빌포르를 보며 술렁거렸다. 그동안 모든 죄인을 떨게 만든 검찰총장이 비인간적인 일을 저지른 사람이란 사실은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들은 법정이 폐정된 뒤에도 자리를 뜰 생각을 하지 않았다. 빌포르는 마차를 타고 집으로 급히 달려갔다. 불행해진 자신이 의지할 곳은 아내뿐이었다. 마차가 집에 도착하자 빌포르는 미친 듯이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방으로 달려갔다.
헤로이즈! 헤로이즈!
빌포르의 눈에 납덩이처럼 하얀 부인의 손이 보였다. 그는 두려움에 몇 발짝 뒤로 물러나서 부인의 시체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문득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에두아르! 아내가 아들 마저 데려갔구나!
부인 곁에 잠들어 있는 아들의 몸도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빌포르는 충격에 휩싸여 온몸을 떨면서 아버지 누아르띠에의 방으로 올라갔다. 그는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는 아버지가 이런 때 자신에게 위로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의 방에는 어느새 부손이 신부가 와 있었다.
당신이 웬일이십니까?
빌포르는 알 수 없는 공포감에 뒷걸음질 치며 물었다.
오늘은 당신에게 내가 누군지 알려주려고 왔습니다.
신부는 빌포르가 보는 앞에서 모자를 벗고 변장을 지웠다.
당신은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아니시오?
검찰총장,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누군지 아시오? 지금부터 23년 전 당신이 생매랑 후작 따님과 결혼하던 그날 있었던 일 기억하시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요? 내가 당신에게 뭘 어쨌다고 이러시오?
빌포르는 정신이 혼란해짐을 느끼며 소리쳤다.
이프성의 지하 감옥을 선물하다니. 당신은 나한테 너무나 잔인한 짓을 했어.
알겠어. 그러니까 당신은...
그래. 나는 에드몽 당테스야.
빌포르는 유령이라도 본 듯 두려워하며 몸을 덜덜 떨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땅에 쓰러져 미친 듯이 몸부림쳤다. 잠시 후 자리에서 일어난 빌포르의 눈빛은 이미 정상이 아니었다. 그는 고함을 지르다가 다시 껄껄거리고 웃었다. 빌포르의 번들거리는 눈빛을 보는 백작의 얼굴에 괴로운 빛이 떠올랐다.
이런, 결국 미치고 말았군.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허탈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백작이 집으로 돌아오니 막시밀리앙 모렐이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 사이 그 청년의 얼굴은 반쪽이 돼 있었다.
백작,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막시밀리앙은 울먹이면서 말했다. 그는 발랑틴과 자신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으며 그녀를 그렇게 허무하게 잃은 후 죽음까지도 생각했다고 고백했다. 한동안 말없이 방 안을 서성거리던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힘차게 말했다.
자, 모렐 대위. 내일 나와 함께 파리를 떠납시다. 괴로울 때는 여행이 좋은 위로가 되죠.
빌포르가 결국 정신을 놨어요.
정신줄 놓으만도 하죠.
네, 우리가 청취자분들께 어떤 삶이 훌륭한 삶이냐고 여쭈었는데요.
네,
좀 살펴볼까요?
네.
5269번님, 사랑한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삶이요. 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참 좋겠죠. 그리고 5600번님,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과정에서 보람을 느끼는 삶이라고 봐요. 과정에서. 이거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죠?
여기 반대 게시판으로는 신지은님께서 네. 네. 저한테 훌륭한 삶이란 저로 인해 사람들이 웃음을 보였을 때라고 생각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민규 씨, 메리다의 숲에서도 만났어요?
아, 네.
그리고 몽테크리스토 백작에서 또 뵙는다고요? 제가 생각하는 훌륭한 삶이란 꼭 뭔가를 일으켜야 하기보다는 나쁜 일 안 하고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며 남을 돌아볼 줄 아는 삶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강현미 씨가 글 올려주셨네요.
이혜진 님도 네. 어머님이 혼자서 농사 지으시고 늘 외로워하시는데 많은 도움은 되지 않지만 어머님 얼굴 한번 뵙는 삶 또한 저는 저의 훌륭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단지 자식들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어머님은 환하게 웃으세요.
맞아요.
그 모습에 저 또한 활력을 찾습니다.
예, 저도 엄마 돼 보니까 그냥 자식이 옆에 건강하게 있어주고 밥 잘 먹고 말 잘 듣고 그러니까 기쁘더라고요. 근데 말 안 듣고 밥 안 먹고 그러면 속상하고.
어떤 영화의 광고에서 살짝 스쳐간 문구였는데 누군가의 웃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나에겐 가치가 있다라고 이미 그 영화 제목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네. 천재였던 어떤 사람의 한마디가 있더라고요. 그 영화 카피가
네.
그 자막으로 탁 떴을 때가 그런
그래요.
게 있었어요.
누군가 내가 딱 나타났는데 괴로워하면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자,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그 퀴즈 내드려야죠.
네, 오늘 퀴즈 내드릴게요. 오늘의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원래 이름은 무엇일까요가 네. 문제입니다.
방금 나왔었는데 네. 남극에서 끝부분에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50원의 유리문자 샵1045나 인터넷 라디오 반대 게시판으로 정답 올려주세요. 정답을 맞히신 분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어질 낭독에서 잘 들으시면 정답 맞히실 수 있고요. 노래 듣겠습니다. 운철 씨 소개해 주세요.
휘성이 부릅니다. Goodbye Love.
휘성의 Goodbye Love 들으셨습니다. 몽테크리스토 백작 낭독 이어갑니다. 몽테크리스토 백작과 막시밀리앙은 마리스에 도착했다. 그곳엔 백작의 요트가 대기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요트에 올라 감격에 찬 얼굴로 마리스의 항구를 바라보았다. 따뜻한 생명력이 넘치는 마리스의 항구. 그곳은 두 사람 모두에게 추억이 어린 고향이었다. 막시밀리앙이 감에 젖은 음성으로 말했다.
기적처럼 파라옹호가 이 항구에 들어왔을 때 아버지와 우리 모두 울었습니다.
배에서 내려 막시밀리안과 잠시 헤어진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메랑거리, 눈을 감고도 찾을 수 있는 그 골목의 작은 집을 찾았다. 익숙한 낡은 돌층계를 지나 6층의 집안으로 들어서자 한 여인이 무화과나무 밑에 앉아 있었다. 백작은 조심스레 다가가 입을 열었다.
부인을 위로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메르세데스는 천천히 몽테크리스토 백작에게 손을 내밀었다. 백작은 그 손에 경건하게 입을 맞추었다. 저는 이제 오래전에 죽은
제게는 추억으로만 남아있는 에드몽 당테스의 무덤과 스스로 죽음을 택한 또 한 사람의 무덤 사이에서 살 것입니다.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그래요, 메르세데스.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당신의 아들은 반드시 행복할 겁니다. 그는 훌륭한 청년이니까요.
축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메르세데스는 떨리는 눈빛으로 백작에게 조용히 인사하고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그 집을 나와 부두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 다음에 그가 방문한 곳은 이프성이었다. 1830년 이후 이프성에는 한 사람의 죄수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곳은 이제 악명 높은 지하 감옥을 구경하는 관광지로 변해 있었다. 백작은 절망 속에서 자신의 젊음을 보낸 그 현장을 두 눈으로 확인했다. 그곳에서 그는 또 한 사람의 아버지인 파리아 신부를 위해 기도했다. 다시 마르세유 항구로 돌아온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서둘러 묘지를 향해 마차를 몰았다. 그곳엔 먼저 도착한 막시밀리앙이 기다리고 있었다. 10년 전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부친의 무덤을 찾기 위해 이곳을 헤매고 다녔다. 그러나 억만장자가 되어 돌아온 그는 굶어 죽은 아버지의 무덤조차 찾을 수 없었다. 모렐 씨가 세워놓았다는 십자가가 바람에 넘어졌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부친의 무덤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거기에 비하면 훌륭한 사업가이고 훌륭한 자손을 둔 모렐의 무덤은 화려했다. 그의 이름이 쓰인 커다란 대리석 묘비가 철제간에 보호돼 있었다. 막시밀리앙은 아버지의 무덤을 하염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막시밀리앙, 한 불행한 사나이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미래를 함께하는 행복을 꿈꿨죠. 하지만 그는 약혼식장에서 이유도 모르는 채 체포돼서 이프성의 지하 감옥에 갇혀야 했어요. 14년 동안 무덤 같은 지하 감옥에서 두더지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절망으로 죽을 결심도 했죠. 그러나 참고 기다린 보람이 있어서 어느 날 기적처럼 살아나오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군요.
하지만 그가 없는 동안 혼자서 아들을 기다리던 그의 아버지는 굶어 죽었죠. 무덤조차도 찾을 수 없었답니다. 게다가 약혼자는 자신의 애인을 함정에 빠뜨린 바로 그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물론 그 사실을 모르고 한 결혼이지만.
백작은 비통한 듯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얼굴을 바라보던 막시밀리앙은 뭔가 짚이는 것이 있는 듯 조용히 말했다.
그분이 마음의 평온을 찾고 행복해지기를 빕니다.
네,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자신의 상처를 털어놓네요.
자신의 상처를 누군가한테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는 그 네. 상처가 이제는 어느 정도 아물어서
맞아요.
그랬을 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
몽테크리스토 백작의 아픔이 정말 싹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게요.
막시밀리앙의 말처럼 그 몽테크리스토 백작의 마음이 평온을 찾고 빨리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네요. 네.
막시밀리앙이 옆에 있어서 이렇게 말을 건넬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말을 하고는 싶겠는데 말할 사람이 없어서
그럼요.
그냥 허공에다 대고 외치는 경우가 저는 가끔 있거든요.
그래요?
말을 하고 싶은데 이걸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지. 그래서 가끔 이제 전 결혼하신 분들을 되게 네. 존경하거든요. 사실은.
감사합니다.
자기 예, 아내에게 네. 남편에게 좀 이렇게 언성은 높아질지언정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다라는 건 정말 그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반쪽이니까.
네. 네.
운철 씨 반쪽도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럼요.
분명히 네. 있을 거예요.
웨딩 촬영 와서 쉬는 시간에 듣고 있습니다. 촬영하느라고 너무 지치고 힘들었는데 성우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힘이 납니다. 방송 잘 듣고 있으니 오늘도 힘내세요. 저도 힘내서 촬영 마무리 잘하겠습니다. 하고 이강범님께서 글을 주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직접 웨딩 촬영을 하는 신랑 당사자인지 아니면 사진 그 촬영을 하시는 분인지 그 점이 참 사진. 궁금하네요. 네.
저는 당사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이강범 씨.
네. 운철 씨의 대리 만족? 운철 씨가 대리 만족하게?
네.
네, 그리고 박윤혜님이 정답 적어주셨고요. 네, 글 또 올려주셨네요.
정답을 적어주시고요. 네. 그분에 대해서 현실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이상적인 남성상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네. 찾을 수 있습니다.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윤혜 씨.
김민지님도 글 올려주셨어요.
네. 이 이름 모르면은 몽테크리스토 백작을 안다고 할 수 없죠. 정말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벌써 마지막 시간이라니 아쉽네요.
네. 근데 정답은 안 적어주셨네.
해보셨나?
네. 자, 퀴즈 다시 한번 안내해드릴까요?
네.
네. 몽테크리스토 백작의 원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샵 1045나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으로 정답 올려주세요.
네. 이번엔 무슨 노래 들을까요, 민규 씨?
네. 윤종신이 부릅니다. 너에게 간다.
윤종신의 너에게 간다 들으셨습니다. 박정희 님이 글 올려주셨어요.
네. 답 적어주셨고요. 하루하루를 사랑하면서 사는 게 훌륭한 삶 아닐까요? 마지막 낭독 아쉬워요 해주셨네요.
네. 그리고 김종희 님께서요. 신랑이 반찬 투정하네요. 반찬이 없다고 매일 먹는 반찬이 그 반찬이라고 그래서 더운데도 열무 사고 얼갈이 사다 김치 담그려 하고 있어요. 너무 덥네요 하고 답을 적어주셨어요. 네. 아유 이 더위에 참.
밥 해주는 게 어딘데요 김종인. 네? 밥 해주는 게 어딘데요.
민규 씨는 밥 누가 해요?
저는 제 와이프가.
아, 네. 반찬은?
반찬도 같이 하는데요.
아, 장모님이 담궈주시는 거 아니고요?
이번 주에 김치.
네, 신은희님이 글 올려주셨어요.
아, 정답 올려주셨고요. 책 제목만 알고 있었는데 고전 읽기를 통해서 내용을 들어보니 정말 재미있네요. 역경을 이겨내고 정의를 실현한 아 깜짝 읽을 뻔했다. 정의를 실현한 정답 멋져요. 아이들과 함께 꼭 책을 읽어봐야겠어요 하고 신은희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오 네. 최고 최고 책 꼭 읽어봐주세요. 네. 아, 책.
네. 여러분 지금 EBS 라디오 고전읽기 알렉산드로 디마의 몽테크리스토 백작 듣고 계십니다. 낭독 이어갈게요. 같은 시각 파산한 당글라르는 마차를 타고 이탈리아 로마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로마 시내 한 호텔에 짐을 푼 그는 톰슨 회사를 찾아갔다. 얼마 후 몽테크리스토 백작의 채권을 현금으로 바꾼 당글라르는 기분 좋은 얼굴로 톰슨 회사를 나왔다. 이튿날 오후 3시쯤 당글라르는 호텔 앞에서 마차를 탔다. 그는 오스트리아 빈으로 가서 자리를 잡을 속셈이었다. 마차가 로마 교회를 몇 시간 달렸을 때 벌써 땅거미가 내리기 시작했다.
좀 일찍 서둘 걸 그랬군.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마차의 깊숙이 앉아 잠을 청했다. 어둠 속에서 마차가 멎었을 때 당글라르는 새 말을 매기 위해 멈춘 것이려니 생각하며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그때 갑자기 어떤 억센 손이 마차의 문을 사납게 닫아버렸다.
무슨 짓이야? 이봐, 여기가 어딘가?
당글라르가 소리쳤다.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
위협적인 명령과 함께 마차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당글라르는 불안을 느끼며 창밖을 내다봤다. 양옆에는 외투를 두른 사나이들이 마차를 따라오며 말을 달리고 있었다. 어디론가 무서운 속력으로 달리던 마차는 이윽고 시커먼 산을 끼고 돌았다. 당글라르는 머리털이 곤두서는 듯했다. 언젠가 알베르에게서 들은 로마의 산적 이야기가 떠오른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 바위뿐인 계곡에서 마차가 멈췄다.
내려라!
당글라르는 벌벌 떨면서 마차에서 내렸다. 슬며시 주위를 둘러보니 네 명의 사나이가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들은 당글라르를 데리고 길이라고는 없는 계곡을 한참이나 걸어가다가 무성한 덤불로 뒤덮인 바위 틈으로 끌고 갔다. 놀랍게도 바위 안에는 횃불이 밝혀진 넓은 동굴이 있었다.
두모, 멋진 먹이를 잡아왔습니다.
페피노 수고했어. 이 사람이야, 횃불 비춰봐.
당글라르의 얼굴을 확인한 루이지 반파는 그를 데려다 재우라고 짧게 명령했다. 당글라르는 골방으로 안내됐다. 아무 장식도 없는 썰렁한 방이었지만 깨끗하고 아늑했다. 빗장이 채워지는 소리를 들으며 그는 생각했다.
몸값으로 5만 프랑 정도는 요구하겠군. 그래도 500만 프랑 이상이 남으니 염려 없어.
그러나 이튿날이 돼도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보시오. 여기 뭔가 먹을 것 좀 주시오.
그가 문을 두드리자 페피노가 달려와서 정중하게 말했다.
주문하시면 무엇이든 준비됩니다. 물론 돈은 내셔야 합니다.
알았어. 그럼 곧 닭요리를 가져다 주겠어.
잠시 후 닭요리가 담긴 은접시를 가져온 페피노가 말했다.
자, 실례지만 손님, 여기에선 무엇이든 선불입니다.
당글라르는 인색하지 않은 인상을 주려고 1루이짜리 금화를 꺼내주었다.
잠깐, 선불로 1루이를 주신다면 나머지 4,999루이는 언제 주시렵니까?
당글라르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농담 마시오. 닭 한 접시가 프랑스 돈으로 10만 프랑이라네.
손님, 그렇다면 할 수 없군요.
페피노는 닭요리가 된 은접시를 가지고 곧 물러갔다. 한동안 버티던 당글라르는 마침내 닭요리를 다시 시키고 말았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 이후 그는 물 한 모금, 빵 한 쪽에도 10만 프랑의 돈을 지불해야 했다.
이봐요! 두 먹을 만나게 해주시라!
당글라르는 화가 나서 소리쳤다. 잠시 후 두목이 나타났다.
이런 대접은 참을 수 없어. 내 몸값으로 얼마를 요구하는지 말하시오.
당글라르의 말에 반파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우선 가지고 계신 500만 프랑 다 써요.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나를 죽여!
당글라르는 상대가 자신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에 놀라서 소리쳤다.
에헤이. 손님, 피를 보는 건 금지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니까 그렇게는 안 되지.
누가 그런 명령을 내린단 말이오?
당글라르의 고함 소리에 루이지 반파는 싱긋 웃기만 했다.
그러면 돈을 다 쓴다면 어떻게 됩니까?
응? 글쎄, 사람이 먹질 못하면은 어떻게 될까?
예, 피라박을 어림도 없다. 어차피 굶어 죽을 거라면 이대로 죽으면 할 테다.
좋으실 대로 해.
두목이 물러간 후 당글라르는 안간힘을 쓰며 버텨보았다. 그러나 버틸수록 배는 더욱 고팠고 목은 더 자주 말랐다. 게다가 극도의 긴장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신마저 오락가락하는 상태가 됐다. 며칠 동안 당글라르는 어리석게도 안간힘을 쓰면서 500만 프랑을 모두 쓸 수밖에 없었다. 다섯째 되는 날, 그는 절망적인 몸짓으로 두목을 불러서 말했다.
마지막 돈을 받으시오. 그리고 부디 목숨만 살려주시오.
그때 반파의 뒤에서 외투로 몸을 감싼 한 사나이가 나서서 물었다.
당신은 굶어 죽은 사람을 본 적이 있소?
무언가를 생각하던 당글라르는 이마에 땅을 부딪히며 말했다.
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그 일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당글라르는 앙상한 주먹으로 자기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다.
그렇다면 그대를 용서해 주리다.
사나이가 외투를 벗어던지며 불빛 아래로 나섰다.
당신은 몽테크리스토 백작이군요. 백작, 나를 구해주러 오셨나요?
당글라르가 놀라서 외치는 소리에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피식 웃었다.
당글라르, 더 자세히 봐. 나 모르겠어?
당글라르는 아무 말 없이 몽테크리스토 백작을 바라봤다.
당신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굶어서 돌아가셨어. 약혼녀는 다른 남자에게 빼앗겼지. 또 당신의 거짓 밀고짱 때문에 나는 이프성의 지하 감옥에서 14년 동안이나 지옥같은 감옥살이를 했어. 나야. 바로 나. 에드몽 강테스.
에드몽 강테스.
당글라르는 몽테크리스토 백작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경련을 일으키듯 온몸을 덜덜 떨었다.
일어나. 당신과 함께했던 공모자들은 운이 나빴어. 하나는 미치고 또 하나는 죽었으니까. 더 이상 복수를 해서 못하겠어. 당신을 살려주겠어. 반파! 이자를 풀어줘.
이튿날 날이 밝았을 때 당글라르는 자신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시냇가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기운이 빠진 몸을 질질 끌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물을 마시려고 냇가에 몸을 구부렸다가 냇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며칠 사이 그의 머리가 백발로 변해 있었던 것이다. 네, 에드몽 당테스,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정말 악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네. 페르낭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고 네. 빌포르는 스스로 이겨내지 못하고 미쳤고요. 당글라르는 심지어 풀어줬어요.
네, 여기 그려져 있는 그 사람들이 일말의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쵸. 마음속에 이걸 지니고 살았으니까 미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노래 들으면서 방금 제가 정답도 알려드렸는데 노래 듣고 또 마지막 낭독 이어가겠습니다. 빅뱅탑이 휘처링했어요.
네.
거미의 미안해요. 네, 거미의 미안해요 들으셨고요. 알렉산드르 듀마의 몽테크리스토 백작 낭독 이어가겠습니다. 아름다운 가을해가 바다를 금빛으로 물들이며 수평선으로 가라앉는 지중해 한쪽에 수면 위를 백조처럼 날렵하게 미끄러지는 우아한 요트 한 척이 있었다. 그 갑판에 서서 먼 바다를 바라보는 청년은 막시밀리앙이었다. 얼마 후 바다가 어둠에 잠겼을 때 그가 탄 요트는 몽테크리스토 섬에 도착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막시밀리앙, 와주었군요.
몽테크리스토 백작의 초대를 거절할 리 있습니까?
두 사람은 반갑게 악수했다. 막시밀리앙은 한 동굴 속으로 안내됐다. 동굴 안에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세계가 펼쳐져 있었다. 그곳은 궁전 못지않게 호화로운 방으로 꾸며져 있었다. 막시밀리앙은 꿈을 꾸는 듯한 눈으로 실내를 바라보았다.
당신에게 최고의 선물을 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초대했습니다.
백작이 말한 최고의 선물은 놀랍게도 발랑틴이었다.
발랑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막시밀리앙은 감격해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애인을 뜨겁게 포옹했다. 발랑틴은 자신이 위험에 처했을 때 백작이 부손이 신부로 변장하고 달려와 준 일, 그 이후 이 섬으로 보내 안전하게 숨어있게 해준 일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튿날 아침 두 젊은 남녀가 손을 잡고 다정하게 해안을 산책하고 있을 때 한 남자가 다가와서 막시밀리앙에게 편지 한 통을 내밀었다. 그는 요트의 선장인 자코포였다.
몽테크리스토 백작께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막시밀리앙은 그 자리에서 편지를 읽어내려왔다.
막시밀리앙 씨, 두 사람을 위해 배 한 척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 배를 타고 리보르노로 가세요. 그곳에는 누아르티의 노인이 당신들의 결혼을 축복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 동굴에 있는 모든 것과 파리의 저택은 모레시의 아들인 당신에게 결혼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막시밀리앙 씨, 내가 당신을 이 섬으로 오라고 한 이유를 말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은 불행을 아는 자만이 진실로 즐길 수 있는 겁니다. 당신은 죽음을 생각할 만큼 고통을 겪었고 이제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를 알았을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두 분이 언제까지나 행복하기를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복합니다. 기다리라, 그리고 소망하라. 당신의 진실한 친구 에드몽 당테스, 몽테크리스토 백작으로부터.
막시밀리앙은 걱정스런 얼굴로 주위를 돌아보았다.
백작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선장은 손가락으로 수평선을 가리켰다.
백작께선 하이데 아가씨와 함께 떠나셨습니다.
까마득한 수평선에는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작은 흰 돛이 떠 있었다.
이렇게 떠나시다니.
막시밀리앙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발랑틴이 그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막시밀리앙, 백정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기다리라. 그리고 소망하라. May it be an evening star shines down upon you. May it be when darkness falls, your heart will be true. 세상에는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습니다. 행복을 아는 자만이 진실로 즐길 수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불행을 아는 자만이 진실로 행복을 또 즐길 수 있다는 그런 말을 남기고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하이데와 떠났어요.
박수 한번 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내렸습니다. 네.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여기 이 그 보이는 라디오로 보일까요? 이 책에 그림이 있는데 안 보이나요?
지금 보이고
이 바닷가에.
있습니다. 여기 멋지죠. 있는 아가씨, 저쪽에 있는 아가씨와 남자, 뒷모습이 참 아름답네요, 진짜.
네.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마지막으로 남긴 기다리라, 그리고 소망하라. 나도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기다리세요.
네. 좀 이따 끝나고.
좀 이따 끝나고. 네. 알겠습니다.
운전 씨 기다려요. 소망하고. 네. 그럼 장가갈 수 있어요.
네. 마음이 확 온다. 확 와.
자, 오늘 퀴즈 정답하고 당첨자 발표해야죠.
네.
네. 오늘 퀴즈는 몽테크리스토 백작의 원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였는데요. 정답은 에드몽 당테스, 에드몬 단테스, 당테스, 단테스 모두 정답 인정해드립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당첨자 발표.
당첨자를 봐야겠죠. 네. 여기 반대로는요, 정답 에드몽 당테스요. 하루하루를 사랑하면서 사는 게 훌륭한 삶 아닐까요? 마지막 낭독 아쉬워요 하면서 박정희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박정희님.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한 분 계세요.
네.
그 조선주님 되셨습니다. 에드몽. 네. 당테스입니다. 좋은 날 좋은 낭독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드려요.
두 분 축하드립니다.
네. 당첨되신 두 분은요, 고전읽기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선물방 게시판에 주소하고 연락처 남겨주세요.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전읽기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8일 동안 알렉산드르 디마의 몽테크리스토 백작과 아주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임선양 씨, 오늘 함께하신 소감 어떠세요?
갑자기 한숨을 쉬세요.
지금 되게 행복하게 끝났는데
열심히 놓고선 갑자기.
원래 이렇게 한숨을 쉬면 안 되는데.
네.
정말 이 너무 낭독을. 네. 너무 실감나게 잘해주셔서 제가 이걸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이 순간 확 날아가 버릴 정도였어요. 이
그래요.
현장에서 느끼는 이 박진감이라든지 생동감은 상상을 초월하네요.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소리 아주 좋습니다. 네. 운철씨, 민규씨 수고하셨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은요, 아서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와 함께합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시스타 소유가 함께 부른 홍대광의 굿바이네요. 네. 지금까지 고전읽기 진행의 서혜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